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8일 목요일에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익숙한 길일수록 방심은 금물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랜 도로 안전 데이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집 근처나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고 더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중 운전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로 꼽혔는데요. 햇볕이 약해지고 피로가 겹치는 시간대인 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호주는 캥거루와 같은 야생동물이 갑작스레 도로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충돌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특히 이러한 사고는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선 호주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예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호주 한인복지회의 50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특집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1976년 작은 이민자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한인사회의 대표 복지기관으로 자리잡기까지의 그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SBS 온디맨드를 통해 언제든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하는 시네챗. 오늘은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의 이민과 정체성을 다룬 Past Lives를 만나봅니다. 네, 그럼 5월 18일 목요일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먼저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연방정부가 3M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20억 달러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이 녹색당의 지지 속에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개편 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신 조사에서 생리용품 가격 부담으로 여성 상당수가 위생용품 대신 대체품을 사용하는 등 생리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여파로 열차 운행 차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KTX를 포함한 수백 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PFAS, 과부하 화합물 오염과 관련해 3M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3M이 호주 전역 28개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PFAS 오염과 관련해 제품의 환경 영향과 처리 방식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잘못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명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PFAS는 과거 소방용품 등에 사용됐지만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아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미셸 롤랜드 법무장관은 3M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소송이 필름 형성 폼 제품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onwealth is seeking more than $2 billion in damages.
롤랜드 장관은 이번 소송이 해당 폼의 오염 조사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연방정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지도부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녹색당의 지지 속에서 오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니엘 멀리노 재무부 부장관은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양도소득세 관련 개편 등 논란이 큰 조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기업단체와 자유당 연립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주요 목적은 세대 간의 불평등 해소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n't want us to be a country where young people are forced to rent for their entire life, where they've got no other option.
클레어 교육 장관은 젊은 세대가 평생 임대에 머무르거나 주택 구매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금 현실은 우리가 20대일 때와 비교해 집값이 평균 연봉의 약 10배 수준으로 올랐고 특히 시드니에서는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야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무장관이 제시한 개편안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테일러 대표는 정부가 충분한 검토 과정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ll work with anyone and we'll talk to anyone and we have been talking to whoever.
누구와도 협력하고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테일러 대표는 이 세금에 맞서기 위해 함께할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사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최대 $3,000를 자동 환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연방재무부의 사기 예방 프레임워크의 일환으로 은행과 통신사 그리고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자사 서비스를 통한 사기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소액 사기 피해가 전체 피해 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자동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보상 제도가 오히려 사기 범죄를 부추기고 소비자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의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이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 전역의 보건 당국은 고기압으로 인한 열돔 현상으로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열돔 현상은 뜨거운 공기가 대기 상층의 고기압에 갇혀 장기간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에서도 이틀 연속 5월 기준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인 매트 오피스의 스티븐 딕슨 예보관은 상황이 악화될지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warm period in spring isn't necessarily an indicator of the conditions you'll see through summer.
딕슨 예보관은 봄철의 일시적인 고온 현상이 올여름 전체 날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폭염은 형성 중인 엘니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국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엘니뇨의 잠재적인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시기 상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국 소식입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한 잔해물이 선로를 덮치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하루 KTX 등 120여 편의 열차 운행이 중지돼 전체 운행률이 약 82%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TX와 KTX 이음 등 고속열차 일부 구간 운행도 76대가 중단되면서 서울역과 행신역, 청량리역 구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열차와 전동열차 일부도 운행이 제한되면서 지연과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복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운행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며 열차 이용 전 운행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호주의 한 자선단체가 실시한 새로운 조사에서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생리 위생용품 사용을 포기하거나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선단체 Share the Dignity가 15만 명 이상의 호주인을 대상으로 생리 관련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탐폰이나 생리대 대신 오래된 수건이나 화장지, 심지어 빵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명 중 1명은 비용 부담 때문에 권장 사용 시간보다 더 오래 생리용품을 착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응답자의 78%는 생리 빈곤을 경험했다고 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늘 세계 월경 위생의 날에 맞춰 발표됐습니다. 연방경찰이 작전명 쿠라종 수사의 일환으로 여성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연방경찰 합동 대테러 전담반에 의해 기소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최근 호주로 귀국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번 주 연방경찰과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주 경찰은 시리아 내 IS 전투원 연계 가족 수용소에서 자녀들과 함께 호주로 입국한 여성 6명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테니스 프랑스 오픈에서 노박 조코비치가 개인 통산 25번째 그랜드슬램 우승에 도전합니다. 시드 3번의 조코비치는 프랑스의 발렌틴 로이어를 꺾고 대회 3회전에 진출했으며 다음 경기에서는 브라질의 주앙 폰세카와 맞붙게 됩니다. 조코비치는 18번의 스트로크가 오가는 치열한 랠리 끝에 승리를 거두며 매우 힘든 경기였다고 전했습니다.
Physically spent quite a bit of energy today on a very hot day. Very challenging conditions.
조코비치는 경기 후 매우 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 소모가 컸고 힘든 조건이었다면서 3세트를 스트레이트로 끝내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고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했고 상대가 기회를 잘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많은 비 내리겠습니다. 15도에서 낮 기온 20도. 멜번 높은 구름 보이겠습니다. 오전 10도, 낮 기온 16도. 브리즈번 오전에 구름 끼겠습니다. 13도에서 19도. 퍼스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15도에서 18도, 애들레이드 13도에서 19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10도, 낮 기온 20도로 대체로 흐리겠고 호바트 오전에 구름 끼겠고 11도에서 17도, 다윈 대체로 맑겠습니다. 20도에서 낮 최고 30도, 고국 서울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17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는 익스플레이너 호주 한인복지회 50주년 특집 대담 그리고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어떤 유형일까요? NRMA 인슈런스가 2026년 접수된 6만 9천 건 이상의 사고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흔한 사고는 추돌 사고였습니다. 이어 양보 의무 위반과 후진 사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에서의 많은 사고가 단순한 부주의와 집중력 저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익숙한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더 쉽게 방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생동물과의 충돌 사고까지 늘어나면서 도로 안전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하늘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Explain.
호주 운전자들은 어떤 사고를 가장 많이 내고 있을까요? NRMA 인슈어런스가 공개한 2026년 사고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흔한 사고 유형은 추돌 사고였습니다. 그 뒤로는 양보 의무 위반, 후진 중 사고, 고정된 구조물 충돌, 단독 차량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과의 충돌, 위험한 차선 변경이나 조작 같은 위험 운전, 정밀 충돌 사고도 주요 사고 유형에 포함됐습니다. 보험사는 상당수 사고가 주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장 흔하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고 상당수가 사실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호주의 올해 도로 사망자는 44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NRMA 인슈어런스 연구센터는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즉 ADAS 기능을 스스로 꺼버리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 운전자 60%가 차선 유지 보조나 충돌 경고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적극적으로 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RMA 인슈어런스 연구센터는 이러한 안전 기능의 효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됐지만 운전자들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고 예방 효과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익숙한 길이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도로 안전 데이터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집 근처나 자주 다니는 도로에서 더 쉽게 집중력을 잃고 공격적인 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꼽혔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햇빛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피로감도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특히 증가하는 사고 유형도 있습니다. 바로 동물과의 충돌 사고입니다. NRMA는 지난해에만 동물 충돌 관련 보험 청구가 15,000건 이상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보다 21%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고 대부분은 지방과 외곽 지역 도로에서 발생했고 가장 많이 충돌한 동물은 캥거루였습니다. 사고 대부분은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왜 가을과 겨울철에 이런 사고가 많아질까요? 전문가들은 해가 짧아지는 가을과 겨울철엔 야생동물 활동이 새벽과 해질 무렵, 밤 시간대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NRMA는 야생동물이 예고 없이 도로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 지방운전에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급하게 핸들을 꺾기보단 천천히 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고속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 경우 차량 통제력을 잃을 위험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 이후에는 가능하면 동물 상태를 확인하고 지역 야생동물 구조기관에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운전 중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만큼 보험 점검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종합자동차보험은 동물 충돌, 후진사고, 구조물 충돌 같은 흔한 사고 유형에 대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운전 패턴과 차량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중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대에는 햇빛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피로감도 겹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입니다. 우리 아이들 픽업 시간과도 겹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데일리 오버뷰 특집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호주 공영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5월 28일 목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SBS가 지난해 2025년 창사 50주년을 맞아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 봤었는데요. 올해 한인사회에서는 호주 한인복지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6년 설립된 호주 한인복지회. 낯선 땅에서 언어도 제도도 낯설었던 시절. 서로를 돕기 위해 시작된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 이제는 정착 지원에서 시니어 케어까지 담당하는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복지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네, 오늘은 호주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과 복지회의 시작과 성장을 기억하는 유의규 전 회장, 그리고 1983년 복지회의 첫 직원으로 일했던 유성자 선생님을 만나 지난 50년을 뒤돌아 봅니다. 나혜인 프로듀서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호주 한인복지회. 초기의 정착 지원부터 오늘날 시니어 케어와 커뮤니티 서비스까지 지난 반세기 동안 호주 한인사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해왔는데요. 오늘은 호주 한인복지회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시작을 기억하시는 세 분과 함께 호주 한인복지회, 호주 한인사회 50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용재 현 회장님, 유의규 전 회장님, 그리고 1983년 호주 한인복지회의 첫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신 유성자 선생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의 이용재입니다. 옆에 계시는 우리 유의규 회장님이 회장님 하실 때 부회장으로 봉사하다 지금까지 한인복지에서 조금은 길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2009년부터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죠?
예,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유유기 회장님.
예, 1972년 기술 이민으로 호주에 왔습니다. 54년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한인복지회 회장은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네.
일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는 유성자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유성자입니다. 벌써 84살이 되었네요. 세월이 많이 갔죠. 1983년에 한인복지회를 위해서 이민국의 그랜트 인 에이드 워커 프로그램에 따라 채용되어서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네. 호주 한인복지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50주년 기념식도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이 가장 크게 드셨습니까?
예, 비록 그 조그마한 모임에서 시작된 우리 한인복지회가 지난 50년 동안 여러 한인 동포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단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한 50년, 앞으로 함께 할 그 50년을 그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록 소수의 분들이 나누고 돌보고 함께 한 그 시간들이 연결이 돼서 오늘 이렇게 큰 한인복지회로 성장, 발전한 것 같아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호주 한인복지회가 시작된 것이 바로 50년 전 1976년입니다.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복지회가 탄생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첫 번째 정식 이민으로 호주에 오신 분은 1968년 최영길 전 한인회장입니다.
네.
당시 호주 광업 붐과 병행하여
네.
지질 전문가와 헬리콥터 조종사가 각각 7, 8명씩 호주에 왔으며 그 외에 전문직으로 시드니에 오신 분을 합치면 모두 20여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1976년 호주 정부의 3연령 발표로 파월 기술자로 올람에 가셨던 350여 명과 남미를 거쳐 호주에 오신 100여 명이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됨으로써
네.
한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됐습니다. 따라서 가족 초청, 취업, 자녀 교육 등 정착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의 원활한 정착을 조금이나마 돕자는 의견이 몇 사람들 간에 대두되었고
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당시 이태봉 신부님의 제의에 따라 이태봉, 우재린, 유준학, 유의규, 유병현, 김석환 제인사가 만나서
네.
한인복지회 설립의 뜻을 모았습니다.
네.
1979년에는 이경재, 임남웅, 시면 외 몇 분이 더 영입되어 정식으로 복지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용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이 복지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이제 호주 한인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장을 한 거네요. 이 유성자 선생님께서는 1983년 이 복지회 첫 직원으로 고용돼서 근무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당시 한인 사회 분위기는 지금과도 정말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시절 우리 한인 농부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도움은 무엇이었나요?
네, 그때는 교민사회 이민자 수가 급증하던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받기 원하는 분들 또 통역이 필요한 분들의 수도 급증했지요.
네.
그래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해드린 일은 주로 영어로 공식 문서를 작성해드리고 자녀 학교 입학, 의사 만나는 방법, 아파트 구하기, 직장 구하기, 이민국가 사회보장성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필요하면 동행해서 통역해드리고 또 가정과 자녀 문제, 정착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드리고
네.
어떤 때는 변호사를 함께 만나서 법적인 일들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아주 보람된 때였습니다.
네. 당시에는 이렇게 전문 통역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때는 네. 그런 통역 서비스가 없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복지회에 의존을 했죠.
그렇군요.
네. 네.
호주에는 다양한 복지 시스템과 기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동포들을 위한 별도의 복지회가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용재 회장님.
예, 맞습니다. 이 호주에는 그 복지회와 비슷한 그런 구세군이라든지 빈이라든지 센조지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앵그리케어, 캐톨릭케어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그 복지가 필요했던 것은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언어적인 문제 또 호주 사회에서의 그 적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같은 언어로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지난 50년 동안 정말 수많은 한인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직도 잊지 못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려 볼 텐데요. 유성자 선생님.
예, 네. 예.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기억나는 것만 지금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기억되는 것만 네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직접 한 일이라기보다는 복지회 처음 시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복지회가 정식으로 정부에서 인가를 받기 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남편 되는 고 유준학 장로가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하니까 그 경찰이나 이런데 다 그 전화번호가 남겨 있었던 연락처가 돼 있었던 거예요.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내에 있는 시티에 있는 경찰인데 지금 한국 사람이 여기 자동차 사고를 내고 와 있다. 당신 올 수 있겠냐?
네.
그러니까 옷을 막 갈아입고 그 밤에 쫓아가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혼수비 살았어요. 그러면 한 30km도 넘었거든요.
네.
근데 하여튼 쫓아가서 해결하고 새벽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었냐고 그랬더니 술 먹고 운전하다가 차사고를 낸 건데 자기 이름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지에 관계된 분들이 얼마나 그때 애를 썼는지 그 예로 알 수가 있죠. 네. 제가 이렇게 우리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그 남편이 한 일이 너무 귀중해지고 예 그리고 그 그립고 그래요. 그 복지회의 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과거에 정말 복지회가 제공하고 있던 서비스가 굉장히 방대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통역 서비스도 하셨고 정착 지원도 하셨고 게다가 사건 사고 영사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셨는데요. 이 현재 우리 호주 한인 복지회에서는 어떤 서비스들을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용조 회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한인 복지회 그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초기에는 아까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 정착 서비스나 영사 이런 거였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첫째는 아직도 이민 정착 서비스 즉 뭐 정부 주택 임대 주택 신청을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저 에이지 펜션 연금 신청을 한다든지 그 각종 센터링크 관련해서 우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점적인 거. 두 번째는 우리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어오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데이케어 센터 운영입니다.
네.
한국에는 우리 보통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죠?
예, 그렇죠.
거죠?
네. 집에 가서 모셔다 우리 센터에 오셔가지고 하루 동안 보내시다 오후에 모시다 주는 도어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시작한 건데 홈케어 패키지 서비스라고
네.
우리가 한국에서는 가정 방문 서비스
네.
제가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일이 굉장히 많은 일이고 만 65세면 남의 도움이 필요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뿐만
네.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지금 현재 우리의 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
하고.
그래요?
예.
네.
쉽게 말하면 이제 사모아 사람들도 우리 그 복지의 안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서비스 중에 우리가 또 역점을 하고 있는 문화 관련 이제 서비스인데요. 뭐 컴퓨터 교실 무슨 음악 교실
필요하시죠.
예,
네.
음악 교실 뭐 등등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 네 가지 서비스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50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유학생 또는 워홀라 워킹 할라데이에 오신 그 우리 젊은이들
네.
이 그리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까지도 우리 복지회가 이제 그 커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용주 회장님께서는 이 호주 한인복지회 50주년을 맞아서 100만 달러라는 거액을 기념관 건축기금으로 기부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심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죠. 한 4년 전에 우리 지금 현재 복지 건물을 우리가 구입할 때,
네.
제가 이제 한 30만 불 우리가 도네이션하고 우리 두 딸이 20만 불씩 해서 이제 70만 불을 가지고 이제 현재 건물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만 가지고 2층에 우리 직원들이 다 앉으면 앉을 데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의 그 폭넓은 한인 동포사회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리가 좀 큰 건물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50주년 기념이었기 때문에 50주년 기념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적지만 이제 큰 건물을 마련하는 종잣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아, 그럼 복지회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언젠가는.
이제 아주 좋은 건물이 있으면
네.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삼아서 이제 큰 건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거는 이것대로 놔두고 또 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앞으로의 50년을 호주 한인복지회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께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으로의 50년 호주 한인복지회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시는지 또 아니면 다음 세대 한인들에게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자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한인교민사회가 다른 이민들과 원주민들과 백인들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그들과 함께 평화롭고 공의를 이루는 다문화 복지 국가로서의 호주 나라를 함께 세우는 데 기여하는 앞으로의 50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규 전 회장님.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지혜, 용기, 그리고 상호 협조하여 훌륭한 우리 한인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용재 회장님.
예,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50년 동안 열심히 우리 선모님들이 수고하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이렇게 좋은 복제로 발전하고 있는 건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한 가지 이 아름다운 복지의 모습을 다음 차세대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이게 앞으로도 이제 발전 가능한데 이게 우리 복지가 지금 안고 가야 될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문화 사회에서 다국적 다언어 를 사용하는 분들까지도 우리 복제가 앞으로 그 넓혀가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낯선 땅에서 서로를 돕기 위해 시작된 호주 한인복지회 시간이 어느새 50년이 흘렀고 이제는 호주 한인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사로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호주 한인복지회 이용재 회장님, 유의규 전 회장님, 그리고 유성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년 전 작은 이민자 모임으로 시작한 호주 한인복지회. 현재 복지회는 정부 서비스 신청 지원, 데이케어 센터 운영, 홈케어 패키지,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사회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한인복지회의 50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청사진 특집 대담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는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책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프즈를 만나보실 텐데요. 어린 시절 헤어진 두 남녀가 24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틀간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셀린 송 감독의 영화는 단순한 첫사랑의 재회를 넘어 이민자가 마주하는 정체성의 혼란과 또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인연이라는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SBS 온드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건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영화 가져오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눌 영화는 셀린 송 감독님의 이제 2023년 작품 패스트 라이브스입니다. 셀린 송 감독님은 뭐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계 캐나다 감독으로 패스트 라이브스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데뷔했는데요. 같은 해 선댄스 영화제에서 이제 월드 프리미어를 했고 이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도 이제 상영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는 그 다음 해죠. 2024년에 이제 개봉해서 관객들을 만났었습니다.
네. 이 패스트 라이브스 호주와도 인연이 있습니다. 2023년 멜번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소개가 됐거든요. 네,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도 셀린송 감독과 인터뷰를 나눌 수 있었고요. 데뷔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농밀하고도 섬세한 감정 포착과 연출력으로 호주 관객들에게도 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또 배우 그레타 리와 유태오 배우 역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이 감독뿐만 아니라 이제 배우들 모두 계속해서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랑도 많이 받고 주목도 많이 받았다는 뜻이죠. 잠시 소개 드리면 이제 셀린송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작년이죠. 2025년 머티리얼리스트라는 신작을 또 그레타 리 배우는 이제 트론으로 이제 개봉하면서 한국에도 이제 내한했었는데 또 반가운 방문은 이제 올해 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던 이제 나의 사적인 예술가라는 영화를 통해서 전주국제영화제 또 이제 찾기도 했었죠.
아,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독과 배우 모두 공교롭게 한국계지만 각자 다른 나라에서 성장한 사람들인데요. 이들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내용일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스트 라이브 줄거리 요약해 주시죠.
네, 영화는 나영과 혜성이라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영과 혜성은 두 사람이 12살이던 199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같은 반 친구 사이였는데요. 나영의 가족이 캐나다로 이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끊깁니다. 이후 이제 노라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나영과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남아있던 혜성은 2011년 우연히 노라의 어머니와 혜성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시 연락이 닿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둘은 각자의 인연을 만나고 또 직업을 찾는 과정을 지나서 현재 2023년에 이릅니다.
There's a word in Korean, 인연. It means providence or fate.
Do you believe in that?
That's just something Koreans say to seduce someone.
What a good story this is. Childhood sweethearts who reconnect 20 years later and realize they were meant for each other. In the story, I would be the evil white American husband standing in the way of destiny.
Shut up. He was just this kid in my head for such a long time. I think I just missed him.
Did he miss you?
노라는 아서라는 이제 남편을 만나서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와 헤어진 혜성은 뭐 이를테면 용기를 냈다고 할까요? 이제 노라를 만나기 위해서 무작정 뉴욕을 방문하고 어색한 듯 또 굉장히 반가운 듯 그렇게 혜성과 노라는 아서까지 함께해서 이제 뉴욕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혜성! 와, 너다.
와.
와.
진짜 와다. 와.
와. Not really sure how to feel about it, son, and the way you move makes me feel like I can't live without you.
그냥 너랑 얘기하는 거?
The guy flew 13 hours to be here. I'm not gonna tell you that you can't see him or something.
만약에 네가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널 찾았을까? 우리가 사귀었을까? 헤어졌을까? 부부가 됐을까? 아이들을 가졌을까?
너는 나를 왜 찾았어?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네, 어린 시절 아마도 첫사랑이었을 남자친구와의 재회 그리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그 미묘한 감정이 한데 섞인 듯한 아련함도 있죠. 또 설렘 같은 것. 네, 그런 감정들이 관객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던 작품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너무 다른 사람이지만 또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 그리고 동시에 그때 그 감정 역시 되살아나는 듯한 그 미묘함이 영상에 내내 느껴졌었죠. 또 이와 더불어 노라가 남편과 이야기 나눴던 그 인연이라는 개념이 이제 영화에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이것 말고도 혜성이 묻는 우리가 만약에라는 가정이 맞물려서 그 아련함이 좀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 나영과 혜성이 12년마다라는 이 주기 시간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 안에 불쑥 나타난, 이를테면 그 나영이 한국에 두고 온 기억, 그것, 그리고 또 나영뿐만 아니라 혜성, 이런 사람들의 이제 정체성, 잊고 있었던 정체성, 또 지금 현재 2023년의 현재의 나와 만나는 그 충돌을 상당히 섬세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제 포착해낸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냈던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빛이 났던 영화였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노라의 남편 역할이었죠. 그 아서.
네.
그 아서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묘한 이질감, 그리고 뉴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아서가 이방인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노라에 대한 깊은 사랑 역시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이 아서 역할의 배우 존 마가로 라는 이 배우의 절제된 연기 역시 상당히 매력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첨언하자면 이 존 마가로라는 배우는 지난 신의챗에서 저희가 이제 영화 퍼스트 카우라는 영화로 이제 이야기를 네네.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극 중에서 남편 아서는 아내, 예, 어릴 적 남자친구 혜성에게 서툰 발음이지만 뭐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뭐 먹고 싶어요? 라고 한국말로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와이프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노라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 궁금증을 이전 인터뷰에서 감독님께 여쭤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셀린송 감독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노라가 우는 이유는 드디어 그 12살짜리 어린 애한테 안녕할 수 있었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씬에 플래시백이 있는데 거기서 그 어린이들을 봤을 때 그 어린애들이 그 밤의 어두움에 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24년 동안 하지 못했던 안녕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눈물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자기 자신한테 안녕을 하는 거에 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If two strangers walk by each other in the street and their clothes accidentally brush, that means there have been 8,000 layers of 인연 between them.
Want you to stay. Stay.
네, 이렇게 기억과 인연 사이 단순한 첫사랑의 재회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가 동시에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보여주는 조용하지만 아련하고 오래도록 남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셀린송 감독의 Best Lives 함께했습니다. 권미 리포터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시네챗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호주 한인복지회 50주년을 맞아 복지회의 시작과 성장의 기억을 특집 대담으로 보내드렸고요. 앞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운전사고 유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뉴스의 홍태경, 진행의 유화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